민수기 12번 메시지 군대로 편성된 11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민수기의 새로운 부분인 7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물들을 다룹니다. 예물들 더러움을 처리함과 의심의 시험과 나시린의 서원과 3일 하나님의 축복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로 편성되었으며 대형을 이루어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막이 건축되고 세워졌으며 이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땅 위에 심지어 광야에서 거처를 갖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상의 조감도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항목들, 곧 성막과 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체현을 의미합니다. 이 체현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서 거하실 수 있는 것이며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접촉할 뿐 아니라 그분의 성분들로 속성들 안에서의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과 속성들은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과 궤로 상징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집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땅에 관한한 하나님은 집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행하고 머물고 정착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과 가까운 친구였으며 그분께 매우 친절히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까운 친구처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를 방문하여 불과 몇 시간 동안만 그분의 친구의 장막 안에 머무실 수 있었으며 곧 떠나셨습니다. 그분께는 정착하고 안식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바로에게 잡히고 점유되었으며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겨질 뿐이었으며 아직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의 상황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광야에서 약 200만의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 곧 거처를 가질 수 있었으며 완전히 정착하고 안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백성들도 아름다운 대형을 전시하고 하나님의 대적에게 무언가를 선포하기 위해 군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제단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희생제물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접촉할 뿐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갈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두 거주지, 곧 하늘과 땅의 거주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땅에 있는 그분의 거주지를 더 좋아하십니다. 모든 기구들을 포함한 성막은 체현되신 3일 하나님, 곧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을 완전히 묘사하며 예표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것은 체현되시고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막 안을 여행할 수 있으며 성막의 모든 내용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여행하는 생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날마다 3일 하나님을 예표하는 성막을 여행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성막 안으로 들어간 후 우리가 여행을 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들을 볼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므로 진설상은 생명의 떡을 진열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등대는 우리를 비추며 우리는 빛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속함 받은 죄인들을 받아들이며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심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오늘날 성막 안을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난 후 당신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거처에서 우리는 생명과 빛과 연합을 위한 향과 궤를 봅니다. 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들인 후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여행하면서 진설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 궤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궤를 열고 증거의 율법과 쌍난 지팡이와 감추인 만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렇게 관광하는 생활이며 매일 성막을 여행하는 생활입니다. 성막과 그 기구와 단과 그 기구의 기름을 바름. 민수기 7장 1절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막을 세운 후에 모세가 성막과 그 기구와 단과 그 기구에 기름을 발랐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기름 바름의 영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 바름에 사용되는 관유는 페인트에 비유할 수 있으며 기름 바르는 것은 페인트 칠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분들로 복합된 관유는 복합적이고 만유를 포함한 영을 예표합니다. 이 복합적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인 만유를 포함한 영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 사람의 본성, 성육신, 인생, 만유를 포함한 죽음, 놀라운 부활, 높이 들려 올려진 승천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관유는 그분이 통과한 모든 것을 포함한 삼일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기름 바르는 것은 이 관유를 바를 대상 위에 두는 것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것으로 이것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그 대상에 페인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대상에 페인트를 겹겹이 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 바르는 것은 신성한 본성과 인성과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여 만유를 포함하고 과정을 거치시고 최종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을 기름 바를 대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름 바름이 없다면 성막과 단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분과 과정들을 총괄하여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최종 완성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상징인 관유가 성막과 단에 발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성막과 단은 완전히 복합적이고 최종 완성된 삼일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름 발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막과 단이 기름 발라진 후 그것들은 가장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성별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기름 발라진 후, 즉 동일시 됨으로 성막과 단은 봉헌되었습니다. 수레 여섯과 소 12마리의 예물. 민수기 7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수레 여섯과 소 12마리의 예물에 대해 말합니다. 이 예물은 성막과 단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의 그분의 움직임과 일치했습니다. 수레 여섯과 소 열두 마리는 더러움을 처리한 백성들에 의해 드려졌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그분은 어떤 것을 혼자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예창조를 산출할 때만이 혼자서 어떤 것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새창조 안에서 그분은 홀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홀로 움직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통하여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가 끄는 수레에 의해 이동하는 집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 매우 놀랄 것입니다. 성경의 끝에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매우 천천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천천히 오시는 분은 수레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소들이 느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드린 운반 수단이 느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보잉 747기와 같은 더 빠른 운반 수단을 드렸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그것을 타셨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나의 중점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분은 혼자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어떤 것을 행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동역이 필요하며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열두 은반과 열두 은바리와 향을 가득 채운 열두 금숟가락의 예물. 열두 지파의 족장들은 열두 은반과 열두 은바리와 향을 가득 채운 열두 금숟가락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봉사를 위하여 이것들을 드림에 있어서 그들은 그분의 구속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흠양되는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은과 금그릇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협력했습니다. 이 항목들은 12일 동안 열두 지파에 의해 드려졌는데 이것은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때가 하나님의 행정에 있어서 영원토록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항목들을 드리는데 12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느린 것을 인내하셨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드리는 사람들과 드리는 때는 모두 신성한 행정이 있어서 영원토록 온전하였고 완전하였습니다. 제물들의 여러 가지 범주. 열두 지파의 족장들은 또한 번제를 위한 수송아지 열둘과 수양 열둘과 1년 된 어린 수양 열둘과 소제물을 드렸으며 속죄제물을 위한 수염소 열두를 드렸고 화목제물을 위한 수소 24과 수양 60과 수염소 60과 1년생 어린 수양 60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그분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드림이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협력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서 죄로부터 구속받아야 하며 그런 다음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속죄제물과 번제물의 결과는 화목제물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물과 번제물의 결과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한 가운데서 상호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풍성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 이러한 제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경배와는 매우 다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서 그리스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만족하시며 우리 또한 만족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앉아서 상호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집에 운송수단에 있어서조차도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간의 상호적인 누림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당당하게 집회소에 오려면 당신은 민수기 7장에 있는 예표가 가리키는 방식으로 와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당신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데 드려야 하며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로서 드려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린다면 당신과 하나님은 상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만족될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을 만족해함.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인하여 만족되십니다. 이러한 모든 제물들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속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12일 동안 희생 제물들을 열둘에 한 배, 두 배, 다섯 배로 드림. 이러한 희생 제물들은 12일 동안 열두 족장들에 의해 드려졌습니다. 희생 제물들의 수가 열둘에 한 배이거나 두 배 또는 다섯 배인 것은 제물을 드리는 시기와 제물을 드리는 백성과 제물들이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영원히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됨. 민수기 7장에서의 드림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증거궤 위 속죄소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